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5월의 문턱에 서서 5월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5월은 교회력의 첫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이어갈 후대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리고 깨달음이 있고 그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그런 의미를 헤아려야 됩니다. 그것이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그렇게 좀 폭을 넓혀서 사용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전까지는 어머니 주일이었습니다. 섭섭하니까 또 아버지 주일을 또 만들어 쓰는 데도 있는데 효과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하여간 부모를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부모 없으면 우리가 없습니다. 부모를 통하지 않고 나온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 중에서 십계명이 기본 명령이죠. 그런데 1계명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편계명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편계명인데 인간 편계명 제1조가 5계명이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오래 살리라. 그런데 그거 강조하지 않아요, 요즘. 그건 옛날에 요즘은 다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부모에 대한 책임을 왜 자녀가 집니까? 그럽니다. 또 그래도 그것도 옳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학자가 어느 사회 지도층이 어디서 누가 교육하기를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명령이 제일 계명이요, 제일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요즘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모를 기억도 하지 않거나 자녀에 대해서 부모의 책임을 안 하거나 하는 일은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부모 없는 남자가 제일 최고의 남자다. 그런 건 타락한 시대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 5월의 달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조금 더 나가면 넷째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원 목사님이 오늘 수요 예배를 저한테 맡기면서 넷째 주일 성령 강림 주일도 설교를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이 주일도 안 맡기고 어버이 주일도 안 맡기고 성령 강림이 제일 중요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성령 강림 주일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마지막 주일인데 마지막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뭐 장로교가 어떻고 감리교가 어떻고 뭐 성결교가 어떻고 뭐 펜타코스탈이 어떻고 그래 봐야 1500년까지는 정말 혼돈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 기독교라고 명칭을 받은 거는요, 300년 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선포를 하고 로마교를 기독교 국교로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당당한 기독교죠. 근데 그 기독교의 뿌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간 게 아니고 정치 지도자들, 정치 학자들, 사회주의자들, 즉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이끄는 방법, 정치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기독교가 제일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택한 거예요. 그 중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해 왔고 그 밖에 있는 모든 로마교나 뭐 모든 교가 다 그래요.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모든 종교가 다 백성들을 이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 뭐 직업을 얻는데 교회가 큰 데 가면 좀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일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 주일에 제가 좀 설교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는 침착하게 앉아서 글을 쓰거나 뭐 할 만큼 남은 때를 박해 속에서 지냈거든요. 54년도에서부터 68년도까지 사시다가 68년 말이나 69년도에 순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순교를 하고 그 순교의 때를 이어서 베드로 전서를 쓰고 얼마 있지 않아 바빠서 다시 베드로 후서를 아주 간략하게 3장까지를 썼는데 그걸 쓴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굽니까? 이따 생각날 때 얘기할게요. 이렇게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따라 읽었어요. 이렇게 마음에 나오는 하나님이 전달되는 마음을 이 마음이란 말은요 조금 덧붙이고 지나가죠. 왜 우리가 마음이 중요한가? 그 사람의 인사말이 고와도 인사하는 그 얼굴이 아주 밝아도 그 마음이 묻어 있어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영물이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뭐 어떤 땐 귀신 같더라 그런 소리를 해요. 그 말이 그 비슷한 얘기예요.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히브리적 그 어원은 뭔가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센서의 기본이 첫 단추가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진실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하나님과 제대로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아까 얘기한 건 신라예요. 신라.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은 신라예요. 신라를 데리고 다니는데 신라가 한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뭐 그 대음악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작곡을 할 때 오선지에 자기가 쓰는 게 아니에요. 막 오선지가 이렇게 보이고 영적 그 신령한 감동이 음악적 감동이 오면 그걸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옆에서 같은 영감을 가진 제자가 그걸 오선지에 막 이렇게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순환가운데 아직 교회는 있지만은 교회는 이 정치 세력에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 정치 세력에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정치 세력에 로마 사람들 중에서는 서로마 동로마로 분리가 되면서 또 그 각기 지역의 정치적 상황 속에 교회는 희롱도 당하고 압박도 당하고 또 고난도 당하고 그러는데 이 성령의 이끌림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이 차리해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 교회에 나가고 저렇게 눈치 보면서 저 로마 군인에게 저 바빌론 시대에는 바빌론 사람들에게 그저 생명 유지를 위해서 먹고 살기를 위해서 교회도 댕기고 헌금도 하고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냐는 것을 알고 베드로 후서를 또 아주 긴급한 마음으로 써서 주신 1장, 2장, 3장의 말씀 전체가 말세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세 성도에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세의 감각이 좀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주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부터 이제 다시 재림으로 오실 때까지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에 2000년 역사가 말세 속에서 시작되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를 살아요? 모세의 때로부터 120년 미만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걸 뛰어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세는 아득한 옛전에도 말세라고 그러고 지금도 말세라고 그러고 100년 후에도 또 말세라고 그럴 건데 그 말세의 정말 가치가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해예요. 말세란 뭔가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시대 자체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몇 년을 살았든지 나는 말세를 사는 거예요. 이 말세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3장 8절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래오래 사는 게 꼭 복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만나고 살면 영원을 사는 거예요. 오른편 강도는 주님을 십자가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할 때에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설교도 1절로 11절까지의 설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니 너희들은 영원한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게 제일 처음이에요. 그리고 11절에 와서 끝내는 말씀은 뭔가 하니 너희는 그 약속받은 천국에 이렇게 환란이 심한데 내가 얼마나 더 살까? 내 자식들은 어떻게 삶을 이어갈까? 아이고 먹고 살 것이 한 달치밖에 없는데 다음 달에는 뭘 먹고 살까? 그런 것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하루를 살아도 천년같이 살고 너희가 하루만 살고 하루밖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믿은 삶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니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하시기로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아무도 이 죄를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죄악을 신기한 능력과 은혜와 약속 속에서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내가 받았고 너희도 지금 받고 있으며 나도 주께서 날 부르신 일을 하다가 내가 언젠가 갈 터인데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헤어지는 일도 슬퍼하지 말고 또 어떤 환란이도 닥쳐올 것을 안다고 해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너는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아니 하루가 영원같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바로 삶으로 주님을 바로 영접함으로 근데 그 영접한 자세는 중심에서 영접해야 돼. 중심에.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보훈 제 첫머리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마음부터 복잡하면 안 돼요. 예수를 복잡하게 믿는 사람들은 뭐 눈치로 예수 믿고 뭐 형편 따라 예수 믿고 내 상황 봐가면서 결정하고 그렇게 살면 그 구원이 없는 구원이 있는 삶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에서든지 나와 주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중요한 일이 많이 있더라도 천국 약속을 내가 이룰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은혜로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하신 그 은혜를 나를 인도하실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생각이 혹 잘못되었다가도 욕심에 빠졌다가도 혹 죄악의 길에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곧 내 사는 일생의 제일 큰 일은 구원을 얻는 일이요 천국에 가는 일이다. 그걸 항상 기억하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 1절로 11절까지 오늘 봉독한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만 우리 생각을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받은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에 부르심을 입어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이냐 그 얘기가 무슨 말인가 하니 나처럼 약하고 나처럼 급하고 나처럼 두려움도 많고 나처럼 주님을 죽어도 버리지 않겠다고 하다가 주님을 배반도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할 때 무서워 도망갔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찾아오셨는데도 그걸 분별을 못해서 고기 잡아 먹으러 간다고 게네사렛 호숫가로 구물질하러 갔던 멍청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 세우신 선하신 약속을 기뻐하사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주시고 나를 사도 삼으사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은혜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게 하시니 이 편지를 받는 너희여 너와 내가 꼭 같은 복음을 꼭 같은 은혜를 꼭 같은 택함을 그리고 시대적 주의 명령과 사명을 받았으니 우리가 기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험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지금 이런 말씀이 실감이 좀 덜 되죠. 우리 지금 38선을 이렇게 한국적 입장에서 보면은 뭐 남한에서는 지금 마음대로 예수 믿지 않아요? 목사들이 아무리 부끄워도 장로들이 아무리 사기를 치고 댕겨도 그래도 예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대우를 받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 38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드리는데 갔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공개 처형을 해도 생각해 보면 참 이 세상은 의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다른 생각보다 아주 깊은 베드로의 사도 되는 축복, 베드로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축복, 배반한 죄를 용서받은 축복, 그리고도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서 나를 처음 부를 때에 깊은 물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게 하시며 주님인 줄을 깨닫게 하시던 그 긍휼과 자비로 다시 오른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153마리의 놀라운 고기를 잡은 뒤에도 베드로는 멍청해서 깨닫질 못했어요. 요한이 맨 먼저 깨닫고 우리 주님이시다. 조금 후에 주님이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너희들 와서 나와 함께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 초대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너에게도 다 이루어 주시리라. 1절에서 있는 우리가 큰 축복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을 얻었고 베드로가 속죄함을 받은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도 같이 입었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를 집사 만들고 장로 만들고 선교사 만들고 목사 만들어서 그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주셨던 큰 은혜를 받은 자 너희들에게 내가 말세 성도들아 이렇게 이렇게 살자고 너에게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부르심, 얼마나 큰 귀한 속죄, 얼마나 큰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모습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세상은 뭐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으며 어떻게 도우실 것이며 어떻게 아까운 것도 하나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면 너희가 어떻게까지 되는 거 아니?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렇게 믿으면 그런 신앙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이 내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부르시고 모으셔서 내가 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정말 내 깊은 곳에 영의 역사로 보증을 주어서 내가 깨닫게 되는 날, 그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것을 알게 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릴 영광의 역사를 미루어 바라보면서 나는 작은 일을 일지라도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리라. 그걸 믿어요.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헌신하면 나를 부족지 않게 사용하시리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은요, 주께서 거룩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입고 오셔서 그 영광된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 그늘 아래서 같은 은혜를 입고 그리고 마다들을 본받아 예수님이 우리의,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큰 형님이 맏아들이 되는 축복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또한 우리들을 통하여 주의 간증자가 되고 주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면 너를 통하여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믿는 자, 먼저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영광도 너에게 있게 할 터인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기한 능력으로,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지막에 그런 얘기하죠. 우리 공부를 조금 하면 할수록 위험한 게 뭔가 아니요? 논리적으로 뭘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말만 잘하는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말은 잘 못해도 진실이 주님처럼 철철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자예요.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모든 것이 사탄의 괴계요, 나를 미혹하며 내 욕심에 매이는 줄 알고 정신을 바짝바짝 차리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세로 진실하게 주님을 대하면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예수의 사랑의 능력이 그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를 통하여, 그 사람은 비록 무식한 사람 같아도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공부들을 많이 안 시켰으면 종교가 이렇게 많이 분리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배워가지고 너무 머리를 굴려가지고 요만한 조건 하나로 딴 교파를 만들고 딴 교단을 만들고 선교사의 돈주머니 따라다니면서, 아, 유학 학파의 그 줄기를 따라다니면서 어느 교수 중심의 그 기독교 사상, 교수 중심의 성경 해석, 이런 것들이 신학교마다 교단을 만들고 그런 오류를 정하는 것이에요. 근데 참 믿음은 배워서 똑똑하게 돼서 이루는 게 아니고 진실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주님이 날 용서해 주신 마음, 주님이 성령을 보내서 나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중심이 된 은혜 받은 마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천국을 아는 데에 마다 센서가 된 마음이 내게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때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되고 그 사람의 찬송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찬송이 되고 그 사람이 행하는 구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는 구제가 되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마더 테레사가 어떤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우직한 사람이에요. 어떤 편에는 우직한 만큼 무식도 한 사람이에요. 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또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베드로에게 주신 마음을 베드로가 간직하고 성령을 통해서 보증을 받은 다음부터는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성수주의를 배반하지 않기로 작정한 후에 그걸 지켜야 됩니다. 서원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어떤 올림픽 선수는, 영국의 올림픽 선수는 프랑스로 올림픽을 가면서 도바 해협을 건너면서 몰랐어요. 그 감독이 주일날 오전 10시에 경기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난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랬어요. 왜 하고 많은 날 놔두고 예수 믿는 날을 주일날 경기에 내보내려고 그럽니까? 안 나갔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편견이요 고집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빼고 다른 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불러 예배를 받으시는 그 시간은 난 거기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양심을 지키기로 되어 있는 그 감동과 그 믿음의 믿음이 내게 생명이 되고 살아있는 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절대로 성경을 어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진실한 우직하고 진실한 하나님과 더불어 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마다 센서가 되는 그것이 마음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많이 사랑하는데 굉장히 사랑하는데 목사를 죽어도 못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틀림없는 거죠. 그건 아주 틀린 겁니다. 전혀 안 된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은 너무 하나님 사랑해요. 성수주일도 잘하려고 했어요. 십일조도 뭐 틀림없이 하려고 했어요. 전도도 할 만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목사의 명령은 내가 다 복종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괴롭게 하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그건 지키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참 너무도 무지몽매한 잘못된 자세입니다. 이 교단과의 싸움도 많고 교파 간의 싸움도 많고 그렇죠. 싸움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싸우는 조건들은 다 뭔 거 아니에요?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싸우는 건 자기 주장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는 신학교를 높은 학교를 학교 수준이 높은 학교를 그리고 가서 학사를 하고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한다고 좋은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일은 신기한 능력을 체험한 때부터 신기한 능력을 체험한 때부터 적어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방언 체험이라도 제일 신기한 능력은 방언 체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걸 체험하는 거죠. 꿈에도 꿈도 안 꿔본 방언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도 무슨 방언인지도 모르긴 하지만 아이 나 이게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아이 참 천사의 방언이지요. 그런데 그게 신기한 능력으로 내게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믿음에 겸손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사회적인 기준 거기다 두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진 은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직분, 다른 사람은 기도를 아무리 해도 뭐 신유 은사가 안 나타나지만, 아, 그 뭐 아무것도 아닌 집사가 기도하면 막 신유 은사가 나타나고 그런 일도 있지 않아요? 그렇게 받은 그 은혜가 참으로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걸 마음의 진실이 고백할 때, 그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걸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너희가 전도를 몇 명이나 했느냐? 너희가 교회에 뭘 봉사했느냐? 너희들 참 신기한 은혜를 많이 받았지?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너희가 인정해야 한다. 너희 구원이, 너희 은사가, 너희 직분이, 너희가 거기 살고 있는 그것이 그 역할이, 그 선교사의 사역이 하나님이 내게 너를 골라서 너를 불러서 내게 주신 것인 줄 아니까 위험한 일을 당해도 그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잘 지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나가서 5절로부터 8절에 주는 말씀이 말세 성도의 신앙 자세인데요. 믿음이 첫째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그 구원받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이다. 그런데 그 믿음에 반드시 따라붙어 있어야 되는 게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뭐예요? 덕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덕을 더하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이고 힘들다. 예수 믿는 일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얼른 보면 아이 뭐 주일날 하루만 한두 시간만 나오면 된다고 그래서 주일날 나갔더니 등록하라고 그러고 또 등록하고 나니까 구역에다 배치해놓고 구역 예배 오라고 그러고 또 수요 예배도 참여하라고 그러고 어디 십일조를 하라고 그래요? 돈 버는 대로 십일조를 떼어먹으려고 그래요?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예수 믿다가 그냥 홀라당 다 그냥 망하겠구나. 아 예수 믿을 거 아니대. 아 멀쩡한 사람을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면서 그냥 시간도 뺏고 물질도 뺏고 인격도 뺏고 아 이것들이 나를 가지고 놀아. 그래서 예수는 적당히 믿어서 그저 주일날 가서 한 시간 예배 드리고 아까 뭐 떡이고 밥이고 한 그릇쯤은 먹고 그냥 인사나 잘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지. 그 너무 아멘 아멘하고 달리붙단 큰일 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축복이고요.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에게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 믿는 일은 무거운 일이 아니에요. 아이 나를 그냥 여전도회장 맡겨가지고 남전도에 맡겨가지고 그냥 뭐 시간마다 붙잡혀서 아이 죽겠어 너무 힘들어 예수 믿는 거. 그걸 슬슬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죠.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걸 행복해 하면서 그 신앙을 지키면요 가벼운 짐이 돼요. 찬송을 불러도 불러도 목이 안 쉬어요. 그게 희한하죠. 철야 기도를 해도 목이 안 쉬어요.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면 목이 잘 안 쉬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걸 적당히 보이려고 적당히 뭐 눈치껏 그렇게 하다 보면 목도 쉬고 철야기도 잘못하면 감기 들고. 그런데 진짜 기쁨으로 전심으로 신기한 능력을 체험하면서 신기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는 성도의 생활은 위험이 아무리 가득해서도 위험한 일을 당하지도 않아. 모든 환란이 와도 환란이 너를 넘어뜨리지도 못해. 왜? 주께서 너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하게 돼. 그 경험을 하게 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작성을 하고 집사 시절부터 계획했던 모든 일이 자꾸 늦어져서 그럴 때 한 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표적을 하나 주었어요. 어떤 배를 타고 저 한일 평화라인 그쪽을 이제 이렇게 시찰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시찰을 하는데 부산 세관 감시선을 타고 그리고 이제 부산 세관 직원 중에서는 이제 감시국장이 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파견된 사람으로 제가 타고 해양경찰이 타고 헌병대가 타고 그렇게 해서 그 간부들이 한 전부에서 한 10명 탔어요. 타고 그 라인을 가다가 그 홍로난방에서 칼바위를 받았어요. 그 별명이 칼바위인데 그건 받으면 배가 쪼그려져요. 그래서 칼바위인데 그걸 쾅 받았어요. 아,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무도 칼바위를 받았습니다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칼바위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장은 가만히 있고 기관장이 그 기관실에서 예 맞습니다. 그래. 칼로 맞았다. 그럼 이제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배가 가라앉아야 되니까. 아 그런데 물이 콜콜콜콜콜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이 바쁜데 기도는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원체 다급하니까. 다 무릎을 꿇더라고요. 갚은 후에. 그러니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선장하고 기관장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그거 보느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했는지 모르죠. 한참 기도를 하고 있다가 조용해져서 기도를 제가 아마 할 만큼 했다 생각하고 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조금 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 또 지켜보는데 이렇게 배를 돌리라 그랬죠. 거기는 내가 명령을 할 만한 위치가 아니에요. 합의를 한 일도 없고 배를 돌리라. 어디로 돌리라 이렇게 부산항으로 돌리라. 배를 딱 돌려가지고 지금 낼 수 있는 속력을 다해서 지금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2시간은 걸려야 돼요. 그런데 그 2시간 동안 무사하다는 희망을 걸 수가 없죠. 칼바위를 받았었고 이미 구멍이 뚫렸고 배가 물이 펄펄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기관장이 하는 얘기가 물이 안 들어옵니다. 어떡할까요? 그래서 어떡하긴 뭘 어떻게 제가 그냥 바로 달려서 들어가서 그래 그냥 막 들어갑니다. 저는 간간이 기도하죠. 큰 소리로. 그럼 제가 큰 소리로 기도만 하면 다 엎드려요. 그 사람들이 다 엎드려요. 그래서 이 배가 어디까지 왔는 거 아니? 부산항에까지 왔어요. 부산 세관 감시선 정박장에 갖다 딱 됐어요. 되고 나니까 아 진짜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 그 배를 갖다 이렇게 대니까 다들 침묵이에요. 뭐 아 이제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얘기도 없고 다들 기관장들이 이제 대표해서 왔는데 그런 모임을 다시 어떻게 모일까요? 얘기도 없고 전부 배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참 뭐. 저도 이렇게 배를 들여다보죠. 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세관에 속한 머구리를 불렀어요. 그 머구리 선을 부르니까 머구리 둘이 왔어요. 잠수사가 오더니 아 여기 이제 판초가 붙었습니다. 그래. 판초가 뭡니까? 그러니까 아 이 군대에서 이렇게 우비로 쓰는 건데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 있죠. 그게 여기 붙어서 아 이거 때문에 이게 맥혔습니다. 이걸 띄워볼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띄워보라 그랬어요. 이걸 띄니까 뭐 콸콸콸콸 들어오죠. 일단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다시 들어오시니까 갖다 대도 안 막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 가라앉았어요. 그냥 가라앉고 이제 났는데 그때가 제가 부산 그 세관으로 파견돼 나가 있는 일이 아주 어려운 일이었어요.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밀수를 책임지고 방지하라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소문이 그 칼바위를 받았던 일서부터 기도하자고 해서 엎드려서 기도하던 얘기서부터 그리고 부산항까지 왔는데 그 조선해협의 일본 한국 중간 해협에 떠돌고 있던 판초가 날라왔는지 하나님이 던져줘서 가서 붙었는지 그게 거기 붙었다는 얘기와 그걸 띄었더니 그게 다 가라앉고 나서 공안패는 패선이 됐다 하는 얘기가 신문으로도 나고 그냥 사람의 입에서 사람의 입으로 이렇게. 그런데 그때 상황은 어떤 거 아니 1958년도 그때인데요. 그때는 밀수꾼하고 경찰하고 헌병대하고 전부 다 한통속이에요. 한통속에서 해먹는 때인데 아무도 그걸 막을 힘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막으러 내려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칼바위를 받은 사람들이 다 무사히 살아올 수 있더라. 그 얘기가 그게 밀수 방지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있는 날 계속 밀수하다가 하나님이 벼락을 안 때리겠느냐? 그래서 밀수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과의 아무 없는 얘기를 한 것 같이 들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참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원하는 곳에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것과 내가 너를 불러 쓰고 있다는 것과 그런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도 여러분 제가 경험한 얘기 중에 하나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실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꽤 많을 거예요. 내 아들이 어떻게 됐던 입장에서 내 딸이 어떤 일을 당했을 적에 내 부모가 어떤 일을 당했을 적에 내가 군대 가서 어떤 일을 당했을 적에 참 신기한 일로 참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로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눈물과 진실을 섞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말세입니다. 어지러운 때입니다. 믿을 만한 교회가 없고 믿을 만한 목자가 없고 믿을 만한 장로도 없고 어디가 참된 예배를 드릴 것인지도 참 얼떨떨하고 혼탁한 이때에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한 가지 사실만을 그 배반하는 베드로를 다시 불렀다는 사실만을 베드로가 알고 고백하듯이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예수 믿는 중에 이렇게도 얼떨떨하고 이렇게도 불순종하고 이렇게도 배반이 많던 나를 하나님 그래도 나를 에덴으로 다시 부르셔서 내게 은혜를 주셨나이다 하는 참 진실한 고백이 너에게 살아있으면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어느 학파가 아니에요. 어느 교파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파가 될 것이다. 진짜 성령파가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는 뭐예요? 너희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감을 얻으리라. 넉넉히. 요즘 내세 신앙이 자꾸 말라서 가뭄에 모짜리에 물이 마르듯이 논밭에 물이 말라서 논밭이 쩍쩍 갈라지듯이 우리 기독교 복음에 내세 천국 신앙이 말라져가고 천국을 바라지도 않아요. 오래오래 사는 것만 바라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 바라고 복을 내려주셔서 좀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학벌도 있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영광은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천국에 날 데려다가 영원히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며칠 전에 김동길 교수가 쓴 글 하나를 읽어봤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 전투기들이 때를 지어 날아와서 진주만을 폭격했습니다. 많은 함대들이 가라앉았습니다. 그 함대에 가라앉아서 건지지 못하고 그냥 지금도 수장되어 있습니다. 그때 미국 의회에서 대통령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고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진주만 하와이 사령관은 해군 사령관과 제독은 어떤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느냐 강등을 시켜야 하느냐 군법회의도 열지 않고 미국 상하 양원은 대통령에게 아무 죄가 없다 함대 사령관들에게 아무 죄가 없다 그리고 2천여 명이 지금 물속에 수장되어 있는데 그 배를 다 건지고 그 사람을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몇 년이 걸려야 되고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그걸 건질 때마다 가족이 통곡을 하고 사회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 나라의 혼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 결론을 어떻게 지었는지 아세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대통령은 무죄요. 모든 함대 사령관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리고 군함의 인양 작업은 없는 것으로 간다. 그 영혼을 믿는 모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미국의 국회는 대통령을 벌하지 않았어요. 사령관들을 문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시리에 빠져 울도록 버려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세월호가 지금도 문제를 가지고 세월호에 희생된 가정들이 가정의 대표들이 팔에다가 완장을 차고 수백 명, 수천 명 폭도들을 거느리고 경찰을 폭력으로 40여 명을 부상을 입히고 경찰 자동차를 수십 대를 폐차를 시키고 그래도 또 모인대요.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엇만 있어요? 갈등만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사람은 갈등이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미국 서해안 조그마한 도시 오레곤 땅에 모여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국가가 정치적으로 이래야 한다. 경제적으로 이래야 한다. 모든 것 우리 자랑할 만합니다. 1960년도에 가나하고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60불이었어요. 1990년도에 가나의 국민소득은 1340불이고 우리는 2만 불을 넘겼어요. 이 서구 유럽 전체가 300년 동안에 이루어진 민주주의를 우리는 40년 동안에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선민, 천국의 약속을 보장받은 이 땅의 성도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오늘 일깨워 주듯이 오늘 우리의 이 자각이 항상 살아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고생스러우면 어때요? 천국에 갈 사람들이 좀 불편하면 어때요? 영원한 낙원을 우리의 상급으로 받을 사람들이 아무 염려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좀 불편하게 해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누가 나를 괴롭혀도 또 인내할 수 있어요. 이런 데서 나오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사가 나타날 때 자연적으로 그 믿음에 덕이 생기고 그 덕에는 지식이 생기고 지식은요,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말씀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모든 말씀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지식에는 절제가 따라와야 돼요. 아는 걸 다 말하면 누구든지 싫어해요. 조금만 얘기하고 기도만 많이 해야 돼요. 조금만 많이 하고. 후배가 잘 몰라도 조금만 얘기해주고 기도를 많이 해주면 그 후배가 좋아해요. 그렇지만 후배한테 기도는 안 해주고 이것도 틀렸다 저것도 틀렸다 할 줄도 모른다 이것이 김치냐 이것이 깍두기냐 그러고 형을 보면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내는 경건이 따라야 돼요. 경건은 신의 성품의 모습이에요. 신을 대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에요.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공급하라는 말은 받은 걸 전하라는 말이에요. 네 사랑을 주면서 네 욕망을 주면서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고 내 죄를 다 사하신 그 사랑을 네가 공급하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너에게 전한다 그래라. 이같이 한즉 영원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너에게 주시리라.